네, 베드로 전후서 강의 16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서 1장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고 죽기 전에 무엇인가 정확하게 들려줘야 될 그런 그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베드로 전서하고 지금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가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자나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막, 이 텐트, 이 몸을 벗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이런 사실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한다 얘기하면서,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장막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그와 같은 그 몸을 입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을 떠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떠나간다,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천에 있다 서울로 가는 겁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 내가 죽는다 하는 얘기를 내가 떠나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서 셋째 하늘에 간 이후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베드로후서를 기록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6째 시간에는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절 한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재림. 이 재림에 관해서 불신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한 이 재림을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재림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사실 재림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휴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초림 대단히 중요하죠. 그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이제 초림은 지나갔으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재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재림에 관한 그런 그 가르침이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유튜브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교회가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가르침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단맛이 있어도 그것을 먹으면은 그게 독이 됩니다. 특히 재림에 관한 게 그래요. 요즘 천국과 지옥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분당에 있는 뭐 이모 현숙이라고 하는 목사는 1000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1000번인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뭐 12월에 불바다 된다고 하는 홍혜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한 그난 1000번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요새 또 땅굴이 청와대 밑에까지 있다 뭐 이러고선 허황된 이와 같은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재림에 대해서 지난 20년 정도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당했는가 한번 이렇게 한번 기억을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1992년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래서 이미 6천년이, 서기 2천년이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한 그 모든 시간 6천년이 돼서 6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년이 하루이기 때문에 그 하루 안식하는 그 천년이 임한다. 이와 같은 그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2000년 예수님 지상 재림하니까 거기서 7년을 빼면 예, 거기다 이제 나팔과 함께 임한다니까, 나팔절 이거하고 시간을 맞추니까 그게 1992년 10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미선 교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텔레비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이 사람들 하얀 옷 입고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거 이런 거다 찍고 그런 거다 기억하고 전 세계에 이게 다 방영이 된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오셨는지. 제 눈에는 안 오셨더라고. 네. 안 오시면 다 영적으로 왔다 그러더라고. 수천 번온것 같아, 영적으로. 날짜를 이렇게 정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때와 그 다음에 돌아가는 그러한 그 정황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왔다는 거, 그건 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날짜를 정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일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큰 부작용을 이제 앓게 됐습니다. 사실 요새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보면 안티 기독교 사이트가 엄청 많습니다. 그 안티 기독교 사이트의 대부분이 이때 시작이 됐다 그래요. 다미선 교회 그 사건 이후로, 야,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나. 이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나. 이게 바뀐 거예요, 그때. 공중파 방송 이걸 더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알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웬만하다고 한 일반 교회에서는 재림이나 휴거는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괜히 재림이나 휴거했다 그러면 다미선 교회로 몰리기 때문에 지난 한 20년 이상 재림 휴거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보니까 지금 무슨 뭐 베리집도 있다 그러죠. 뭐 정말 뭐가 말세가 가까이 오는 것 같고.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뭐, UFO가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고, 이게 분명히 이게 지금 뭔가가 다가와서 끝이 다가오는데, 이게 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요? 유튜브로 가는 거예요. 유튜브로. 거기 가서 뭐, 천국 지옥부터 시작해서, 끝없는 꾸며낸 이야기, 그 시리즈에 사람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베드로후서 여기 1장 16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시고,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이와 같은 교리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밑에를 쭉 읽어가서 보시면, 아,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이 공관복음서 세 군데 모조리 다 기록이 돼 있는 변화산 사건이구나.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알수 있어요.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영광스러운 것 같은 몸을 이제 띠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제 기록된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 재림의 예고편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예고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자기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요한 계시록 가서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 계시록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에 가서 보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가서 보니까 14절, 15절, 16절 가서 보니까 너무나, 이 세상에 있던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17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내가 그분을 볼때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3년 반 동안 자기가 알고 지내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과 재림 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으로 오세요. 초림 때에는 사람의 아들로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재림 때에는 왕으로서 철권 통치를 하시는, 말 그대로 해와 같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이거 보고는 요한이 죽은 자 거의 졸도했다는 거야.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렇거든요. 이와 같은 일의 예고편을 예수님이 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여기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6장, 17장 말씀을 먼저 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이 생긴 배경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6장부터 가면서 쭉쭉쭉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이런저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17절에 참 내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했던 이 믿음의 반석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21절 22절 넘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지금 3년 반 동안 지금 사역하는 가운데 거의 끝부분에 와 있어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왕국, 땅에 이루어지는 이 메시아가 세우는 왕국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며 메시아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안 들어요. 예,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1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부활한다. 이 메시지를 여기 이 시점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 3년 반에 그 중에 거의 끝부분 뭐 3개월이고 얼마 남겨놓은 그 부분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죽는다는 얘기 그렇죠? 묻힌다는 얘기,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아,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거 생각을 하시고는 신약시대를 이제 여시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암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러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아까 우리 최재원 형제님이 간증했던 그 내용처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 제자의 도리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혼 구원에 관한 이 중대한 메시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지만 다시 온다.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했다가 다시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지금 내가 온 것은 초림, 처음 온 거고 내가 다시 온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 제자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변화산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왜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 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 중에 일부에겐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여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 거룩한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의 진짜 이름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산. 자, 거기 가서 보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재림 때 나타나겠다고 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깜짝 놀라고 할 말을 잃어갖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괜찮으시면 제가 여기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5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일이 생기기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지금 변화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죽기 전에 지금 그 변화산에서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기 베드로전서 가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 올라갔던 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변화산에서 그렇게 모습이 변화가 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 그건 봤잖아요. 그 권능과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그분의 그 모습 영화로운 그런 모습 그분의 위엄을 직접 눈으로 봤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눈으로 봤던 그 모습이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 이 땅에 임하게 될 그와 같은 일들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마태마가 누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했지만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진리 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 성령님의 영감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은 했지만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눈으로 본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고 지금 여기서 베드로 후서는 그걸 직접 눈으로 본 베드로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변화산 사건이 왜 중요하냐. 첫째, 베드로의 증언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총 48번이 나와요. 구약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 47번이 나옵니다. 자,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어떨 때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아들이라 그러냐 그냥 사람이면 사람 하나님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왜 굳이 그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아들의 용례 우리가 한번 가서 요한복음 5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거기 가서 보시면 아들의 용례가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5장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흥분하고 분노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요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면 하나님이구나. 사람의 아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들의 용례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모두를 가지고 계시면 그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속성 모든 걸 가지고 계신 그런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사람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들의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런 것들 한번 가서 시편 8편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이 뭐기 때문에 그러냐.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기 나온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야.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들의 용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가서 보시면 바나바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4장 36절,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위로가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위로가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그 사람은 위로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위로를 많이 했는지. 그거를 유대인들의 표현에서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개혁성경 그걸 권위자라고 표현해서 권위자. 아우, 권위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아니에요. 거기 권자는 권면한다는 뜻이고 위로한다는 뜻이고 거기 나와있는 자는 무슨 자예요? 아들자.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아들자가 돼야지 되는 거를 사람들은 놈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권위가 많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어요? 참 바나바는 권위 권세가 많은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권면과 위로가 충만한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한자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권위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나바는 위로가 충만한 사람이야. 가는 데마다 위로라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마귀와 시험을 받을 때도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마태복음 8장 29절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마귀들이 먼저 알아본단 말이에요. 마귀들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도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처형의 원인이에요. 백부장도 예수님 죽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생긴 걸 보고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진실로 이분은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 자, 이런 게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둘째 인격체, 그분을 가리킬 때는 우리가 아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사도행전 8장 37절 개혁성경에 지금 빠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에 빌립이 내가 마음을 다하면 그러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8장 37절에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은 거고 그래야 침례를 줄수 있다. 자, 이렇게 돼서 변화산 사건이 생긴 첫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했으니까 그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돼서 영광과 위엄을 가진 그런 분으로 딱 나타나니까 정말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 변화산 사건을 이제 주신 거예요. 둘째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로 이제 가시는 중이에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이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와 같은 영광, 예수님의 본래 모습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을 이제 알려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루셔야 돼. 그 사역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로 가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끝내고 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그런 내용이 변화산 사건 안에 들어있는 거다. 셋째는 뭐예요?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지금 3년 이상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다 왕국 세우는 거, 여기다 지금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도대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게 끝이 아니다. 다시 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런 사실. 저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걸다 아는 시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낙심한 그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게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가진 분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치리하면서 왕국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그 일이 있은 이후에 60년쯤 지나서 이 사도 요한이 죽기 바로 전에 반모섬에 유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귀향살이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런 모든 재림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예수님 선포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귀향살이를 갔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와 같은 조그만 섬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이 새, 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이나 아니면 여기 요한 계시록은 실망에 빠져있는 그와 같은 그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 있게 다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베드로가 왜그 이야기를 하느냐? 왜 갑자기 재림 이야기를 하느냐? 문제가 뭐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그대로 두시고요. 베드로후서 3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기 전 마지막 때에도 자기 정욕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무슨 얘기예요? 재림이 도대체 어디 있냐. 예수님 다스리신다는 천년왕국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런 거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진화론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그냥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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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1850년대 이후로 진화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온 세상이 다 진화론을 따르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거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진화론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재림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재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는 영어로 가서 보면 fable 아니면 myth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 진짜 있는 일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신화라는 거예요. 이 신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거 갈대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화예요. 신화. 꾸며낸 이야기. 재림과 여기와 나와 있는 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한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경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그 이유를 쭉 가서 보면 말세의 특징이 뭐냐? 꾸며낸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 아니에요. 여기서 신천지는 저 과천이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죠. 청계산이 거기에 10만 이상이 모여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모여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그렇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데 또 10만 이상이 모여있어요. 하나님 어머니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다. 이게 천국 지옥 간증 그런 게 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그게 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 왜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가서 보면 거짓 대언자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받을 이단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죄받을 이단교리. 여러분 과천 청계산이 새하늘과 새 땅의 본부가 되면 그거 꾸며낸 이야기요. 정죄받을 이단교리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있으면 교주가 죽어요. 예. 죽는데 무슨 14만 4천에 속하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도 거기다 머리 디밀고 있는 사람이 많고 얘기 들어보니까 일반 교회에는 신천지 사절 얼마나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우면 신천지 사절한다고 거기다 붙여놔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지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이쪽 하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쪽을 하면 저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라. 지옥, 천당, 땅굴,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여호와의 증인, 몰몬, 안식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죄받을 이단 교리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재림한 때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봤다.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아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무슨 존귀냐?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메시아로서의 그 존귀와 영광을 그때 받은 걸 내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음성으로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무시하지 않지만 경험은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주관적이에요. 또 경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가 뭐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가서 베드로 전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 가서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심지어 경험도 다 꽃과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그곳에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다. 말씀에 거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18절에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변화산에 있을 때 그 거룩한 산 이름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거룩한 산이 어디냐, 모세가 어디 산에 있었어요?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 엘리야가 나중에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했던 산이 어때요? 시내산, 호렙산,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가서 그들과 함께 있던 산이 호렙산, 시내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맞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만 성경이 어느 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거룩한 산, 높은 산이라고만 얘기하니까 예, 그 정도로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밑줄을 그셔야 돼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 뭐보다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 눈으로 본 거하고 귀로 들은 거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 봤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자기 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내가 경험한 거 맞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것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경험보다 더 확실한 이 대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더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천국 갔다 왔다고 지옥 갔다 왔다고 무슨 땅굴 봤다고 이런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야? 꾸며낸 이야기고, 꾸며낸 이야기.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23장 28절의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이고 꾸며낸 이야기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이 휙 하고 불면 그럼 어떻게 돼요? 꾸며낸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주관적인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 하나님이 여기다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객관적인 책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영원하고도 객관적인 그런 책이다. 성경은 실제적인 책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가서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느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성경은 여기 가서 보니까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한번 새벽에 해가 딱 뜨려고 할 때 어두운 가운데 그때 해가 딱 뜨기 시작할 때 이 빛이 몰려오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 여러분 자주 보시지 않아요? 성경이 들어오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이것은 뭐 구원받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받는 그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휴거받는 그 날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20절, 21절은 성경의 영감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개역성경하고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잘 차리고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영감, 영감이라는 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숨이 나오면서 제 입에서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에 살아있는 그런 숨이 그 안에 그 말씀들과 함께 나와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다. 성경이 얘기할 때 그거를 영감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불어내셨다는 거. 불어내셨다. 영감을 줬다는 거. 하나님이 불어냈다는 거야. 호흡을 통해서 불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록, 여러분 그걸 기록하려면 단어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단어.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성경의 영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말씀이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먼저 20절을 해석해 볼게요. 20절의 뜻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뭐냐면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어는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 기록이라는 대어는 이런 뜻이 여기 나와 있는 of는 동격의 of로 보시면 돼요. 성경 기록이라는 대언 이 성경책이라는 대언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대언이라고 해서 그들이 기록한 게 그게 대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 있는 건 모두가 다 대언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맨 마지막 절까지가 다 뭐냐? 예언이 아니라 대언이에요. 성경 기록에 들어있는 모든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갖고 이건 이럴 거야 하고 자기 의견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예, 다음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성경 이거를 완전히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다른 식으로 생각합니다. 개역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니 한번 보세요. 아 성경에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절대 계시록 읽으면 안 된다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사사로이 풀면 안 돼.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목사님이나 교회가 가르쳐 준 대로 믿어야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해석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주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킹제임 성경은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대언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어떤 성경 기록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어놓은 임의로 적어놓은 그 사람의 글이 아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개역성경은 성경 중에서 특별히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꼭 목사님하고 가서 의논하고 목사님이 보라는 책만 보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게 하는 게 이 구절이란 말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가서 보니까 이 대언의 말씀들을 어떻게 눈으로 읽고 보고 자꾸 들으면 복이 된다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사사로 풀면 아니 그럼 이단에 빠진다. 자, 21절 가서 보니까 21절도 대언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 사람이 자기 뜻대로 기록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영감이에요. 그게 영감. 자, 이걸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아 그럼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불러주셨나요? 그럼 그대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로봇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걸 기계적 구술이라고 얘기하는 기계적 구술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떤 걸 했냐? 자, 베드로란 사람이 있어요. 어부예요. 배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고 여기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아, 이게 정말 완전히 글이 다르구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냐면 펜이 이런 검은 펜이 있어요. 펜이. 그렇죠? 얇고 검게 나온 이런 펜이 있고 다른 하나는 조금 두껍게. 그렇죠? 파란색으로 나온 두 개의 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잡고 글을 쓰세요.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잡고 글을 쓰세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배경과 학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베드로가 글을 쓰면 베드로가 배운 그 분량만큼의 글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바울의 그 놀라운 학식과 배경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나오는데 화려하게 수려하게 나오는데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이 말씀들을 기록을 했다. 이게 성경의 영감이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 가서 보시면 지식인도 있어요, 정치가도 있어요, 농부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부도 있어요. 여러 종류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슨 말씀이냐?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예, 이런 여러 종류의 직업과 배경과 교육과 환경,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글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개역성경이 또 잘못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도 일단 예언은 저것이 아니에요. 예언만 아니에요. 대언에서 모든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따다닥 사람들이 뭐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나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뭐 그건 다 그냥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거룩하니 빠진 거예요. 거룩하니. 거룩한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건데, 개역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를 따로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시편, 다윗을 따로 구분해서 거룩히 구분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구분해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걸 기록한 거다. 자, 그러면 성경의 영감은 사람에게 성경의 영감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의 영감이 있을까요? 그래, 말씀의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다윗이 간음도 하고 살인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기록한 모세도 살인자였어요, 과거에. 사도 바울도 살인자였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는 사람이 영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류가 있는 사람을 인도해서 오류가 없는 성경을 쓰시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영감이 있는 거지.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에게 영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성경의 영감은 하나님이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성경 기록에 있는 거지, 그걸 기록한 사람이 영감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0절 말씀 하나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므로, 이 사람이 만든 거면 오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을 자기가 이끄시는 방향들을 이끌어서, 그래갖고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데, 어느 정도로 순수하냐? 심히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이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게 올바로 번역된 그런 말씀이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래야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꾸며낸 이야기, 그 다음에 2장 3절에 나오는 이런 거짓말과 판이하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말씀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재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다 얘기했다. 예수님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분이고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맞는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아시겠죠? 대언의 말씀. 예, 이 경험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경험이 성경과 배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내건 틀립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성경신자예요. 지금까지 방언했습니다. 보니까 방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은 그저 내 과거의 경험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아닌 걸로 믿고 이제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이 성경신자인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